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향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들은 관리소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외부에 알려진 곳만 15곳,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져 이 중 현재 5곳만 남아있고 수감자는 대략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실태는 그동안 수감돼 있던 피해자들이 석방돼 탈북해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그마저도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있는 혁명화 구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완전 통제구역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증언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정치범 수용소의 전직 경비원을 맡고 있던 안명철 선생님을 통해서 완전 통제구역에 대한 증언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수용소에서 일을 하셨는지요?
고향은 함경남도 홍원군이고요.
네네.
87년도에 국가보위부 7국에 차출이 돼서 이제 수용소 경비대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입대할 때도 북한에 그런 곳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철저히 북한에서는 비밀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입대해서 신병 교육을 받았던 곳이 함경북도 경성에 있었던 11호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기서 6개월을 신병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첫 자대 배치로 간 게 함경북도 원성군 종성노동자구에 13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러다 평양시 숭호구역에 있는 26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본인을 잡아들이는 네네. 교화소 형태입니다. 여기에 한 6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또 함경북도 해령시에 있는 22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약 한 4년 정도 이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비대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대략 한
8년 정도.
8년 정도 되는군요. 네. 아, 그러면 거의 20대를 그 경비대원으로 일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거네요.
저는 이제 네. 북한에서 19살에 입대를 했고요. 원래 북한 주민은 17살부터 군복무를 시작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군에 입대를 했으니까 19살부터 이제 수용소에서 근무를 했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 26세 왔으니까 한 8년 네.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북한의 관리소,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 구역.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유일하게 그 혁명화 구역하고 완전 통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수용소가 함경남도 여덕군에 있는 15호 정치범 수용소가 하나가 유일했습니다.
아, 하나가 혁명화 네. 구역이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완전 통제 구역이었고요. 저는 이제 완전 통제 구역만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 그 원래 15호 여덕 정치범 수용소는 그 혁명화 구역이 지금은 이제 3년으로 못 박았지만 과거에는 3년이 아니었습니다. 10년. 3년 이상 10년으로 했다가 88년도에 이거를 3년짜리로 이제 바꿨습니다. 혁명화 구역으로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형기를 마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풀려났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2012년에 이 혁명화 구역도 모두 없앴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북한 수용소는 다 완전 통제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 안 선생님이 근무하시던 그 당시 관리소, 대략 몇 명 정도씩 수용이 돼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전체적인 그 인원을 저도 이제 직접 북한 전체 수용소를 다 구매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네.
11호 수용소 같은 경우 첫 입대했을 때는 네네. 그게 약 한 15,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정도였고요.
그리고 13호 원성 종성 노동자고 지금 그 거기는 해체가 돼서 동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약 한 3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하천에 있었던 평양시 승호구 하천에는 한 5천 명 정도.
5천 명 정도. 본인을 네. 수감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을 잡아놨고요. 네. 그리고 22호 해령 수용소는 5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대규모였네요. 네. 거기는 해령 같은
경우는. 22호 해령 수용소 같은 수용소는 크기만 서울시만 해요. 수용소 한개 크기가.
그런 정도로 대규모 네. 지역에 산재해 있었군요. 네. 네.
서울시만 하고 한 5만 명 정도를 수용을 했고 이거를 지키는 무력은 약 2천 명 정도가 지켰습니다.
아, 생각보다 지역도 넓고 규모도 굉장히 크네요.
네, 뭐 각 수용소마다 지역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해령 같은 경우는 높은 고산의 분지 형태예요. 우리 개마고원이라고 많이 떠올리는데 네네. 높은 산에 평지가 있는 그런 형태가 그 20여 수용소였는데 그 수용소 넓이에 따라서 수용 인원도 이제 많이 이거 달랐습니다.
네. 그 완전 통제 구역 하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감시와 통제도 철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나요?
네, 뭐 수용소 감시는 뭐 혁명화 구역이나 완전 통제 구역이나 이제 같은데 단 혁명화 구역 같은 경우는 죄를 지은 본인을 잡아들이는데 가족이 없어요. 그 전에 88년 이전에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본인을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완전 통제 구역은 연좌제로 인한 가족 수용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형성이 돼 있고 이제 경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수용소 감시 시스템이 다 다른데 뭐 보익과도 있고 관리과도 있는데 경비대 같은 경우는 수용소 외곽을 전기철조망을 둘러치고 그리고 깊이 2m 50에 넓이 3m 함정을 팔았고요. 거기다가 대못이나 축창 그리고 도망못가게 뭐 그 위험한 시설물들 갖다가 쉽게 말해 지뢰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제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1km에서 한 2km 사이에 감시 초소가 다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막루라고 그러죠.
네네.
거기 이제 기관총들은 다 이제 걸려져 있고 그렇게 외곽을 쌓은 다음에 그거는 이제 경비대가 지키고 또 이제 수용소 안에 내부 구역별로 있어요. 무슨 뭐 탄광지구다 하면 탄광지구에 또 보위대가 또 따로 있고 뭐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또 가는 감시 시스템이 또 따로 있고 경비초소들이 또 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겨가려면 통행증을 꺼내야지만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그걸 해주는 부서가 확인원이라고 보위부 관리과에서 그 담당을 하는데 그 출발 시간 정치범이 만약에 석탄을 실으러 탄광을 가겠다 그럼 그 마을에서 평균 그 속 이동 거리를 시간을 재서 수첩에다가 도장을 출발 시간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수용 정치범들은 무조건 5명에서 한 조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혼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다섯 명
개인 이동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다 보이브 스파이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해놓고. 그러면 출발 시간이 만약에 7시다 하게 되면 도착 시간 9시다. 근데 만약에 빨리 가면, 그거보다 더 빨리 가면 시간을 앞당겨서 가면 괜찮지만 뭐 10분이라든지 20분이 늦어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부터 이제 따지게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아, 네.
왜 늦게 된 이유로.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 이동이 거의 없고 예, 이동하는 것도 서로 감시를 하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완전통제구역 같은 감시망은 그 안에서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는 시스템이고
네.
그래서 뭐 자기 서로의 감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보위부가 또 감시를 하고 또 우리도 마을마다 주변에 그 잠복초소가 또 따로 있어요.
네.
뭐 집단 불의하게 보면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보통 저녁 8시부터 잠복근무 나가면 새벽 5시까지 그 마을 주변을 딱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수하고 뭐. 그래서 도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아직까지 완전 통제구에서 도주한 탈북자는 없다고
없는 걸로요. 네. 아, 도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시도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13호 수용소에 87년도에 10월에 이제 갔는데 그 바로 가기 전에 대대장의 우리 수용소 대대장의 차량을 수리하던 그 정치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차량으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대대장 차가 이제 움직이니까 지키던 경비대가 단속을 안 한 거죠. 대대장이 나가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탈출해서 종송으로 걸쳐서
네네.
두만강에 차를 버리고 중국까지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중국까지 갔다가 그 중국 공안하고 협동작전에서 체포를 해갖고 다시 이제 그 수용소 잡아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대대적인 공개 처형을 진행을 했죠.
아.
그래서 탈출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리고 그때 한 번인가 제가 근무할 당시에 가족 단위가 한번 탈출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만강은 못 넘었고 북한 내륙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깊은 산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 궁견이 추적을 해서 이제 잡았는데 바로 다 뭐 처형했습니다.
처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경우에?
탈출은 무조건 공개 처형이에요.
네.
그런데 수용소 안에는 처형이 공개 처형이 있고 비밀 처형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공개 처형 같은 경우는 도주 기도를 했거나 도주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보위원을 살해했거나 경비대를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기자재 기물을 파손을 했다거나 뭐 소를 관리를 잘못해서 뭐 죽었거나 그러니까 대중 앞에 경고성 멘트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공개 처형을 하죠. 그래서 뭐 처형 방법은 AK 소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네. 교수형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8년 정도 근무하면서 저는 공개 처형 집행을 한 20번 했어요. 제가 직접 총은 안 쐈지만
네.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총 쏘는 현장에 군인들 싣고 오고 하면서 한 20번 정도를 현장에 있었는데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죽임이를 해갖고 여러 사람들을 공포를 주고 도주할 생각을 아예 꿈에도 못하게 만들어놓는 게 이제 공개청의 목표고 비밀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위원의 비리 그리고 임산부 보위원이 강간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여자들이 아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개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의 남자가 보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서 비밀청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건들은 예, 수치 파악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수용소 안에서 보통 각 마을별로 작업반별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게 해당 담당 보위원이 두 명씩 나가 있어요. 한 명은 이제 보위과 지도원이고 하나는 관리과 지도원인데 보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고 학인실이라는 그 보위원이 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는 정치범들이 좀 돌아가면서 계속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항상 다 여자들이 해요.
네네.
그러면 이 여자들은 대부분 다 보위원들의 그냥 성
노리개죠.
근데 그것도 기다립니다. 정치범들이. 왜냐하면 잘 보이면 그래도 좀 쉬운 일자리에 아, 보내주고
좀
이러니까.
덜 감시받고 덜 네, 처벌받을까 봐서요.
자기네끼리도 서로 이제 막 경쟁을 하는데 그러던 가정에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아까 보위원 비리 같은 경우는 그 보위원을 처형하는 건가요?
보위원은 아닙니다.
그것과 연관된 정치범을 처형하는 거군요.
그 비리를 알고 있는 정치범.
아, 비리를 알고 있는 네. 보위원의 비리를 알고 있는 정치범을 처형하는 네. 거고.
보위원은 처형을 안 합니다.
네.
만약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옷 벗고 생활제대라고 여기로 말하면
불명예제대 이런 거네요.
시켜서 쫓아내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북한 사회에서는 평생 감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성폭력, 성폭행을 통해서 임신을 한 여성들을 낙태라든가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처형을 하는 걸까요?
처형할 때는 이제 낙태가 불가능할 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제 산딸이 가능하고 그 13호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 소대장 김만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비상해갖고 군장을 다 메고 이제 연병장에 모였는데 김만철 소대장 부소대장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봤는데 견장을 딱 뜯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출당 철칙 생활제대 해갖고 쪽세 딱 채워가지고 이제 갔는데 집으로 이제 쫓겨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김만철 부소대장이 수용소 안에는 그 사냥을 많이 합니다.
네네.
짐승들이 많아서 그 정도 부소대장 정도 오게 되면 저 끝발이 좀 있거든요. 나름대로 군인 중에서는 군복무 한 10년 9년 10년 차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무기 들고 이제 순찰 나가면서 혼자서 다니다가 보니까 정치범들 일하는 거 좀 반반하게 생긴 여자를 이제 건드린 거죠.
네.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배에다가 이거 복대 있죠. 그 북한에는 여기는 복대지만 그 북한에는 네네. 복대가 없지만 아기
네.
푸대기 같은 거 그걸 이제 배를 싼 거죠. 배가 부르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녀가 아기를 낳고 그 수용소는 그 해당 수용소에서 그 표창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표창결혼을 통해서 허가를 해주면 아기 낳으면 상관없어요. 예, 뭐 다섯 명을 낳든 열 명을 낳든 상관 안 하는데 허가를 안 해준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용소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정치범 3대를 멸하라고 만들어놨는 게
네네.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씨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했는데 이 여자가 그래도 경비대 선생이니까 그래도 처벌을 좀 덜 면할 줄 알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애기는 바로 이제 그 수용소 보내면 좀 끔찍한 얘기지만 군견을 먹이는 먹이를 끓이는
아, 그래요.
이런 가마가 있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같이 끓여서 그냥 뭐 개 먹이를 줬고 그 여자는 이제 비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대장 김만철이는 벚꽃에 쫓겨나갔죠.
비밀 채용을 한다는 건 뭐 비슷한 방식인가요? 비공개로 총살을 하거나 그,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구리장 안에서 뭐 권총으로 머리 하거나 아니면은 목을 쇠 이거 딱 우리말 와이로 같은 와이어 아시나요?
얇은 철 기타 철사줄 같은
그 기타 줄 가장 두꺼운 거.
네네.
근데 우리나라 기타선은 약간 좀 철이 쇠가 좀 만만한데 네네. 북한 기타 그 가장 두꺼운 줄이 있어요. 그 끝에다가 그 끝을 그 양쪽에 손잡이 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올가미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딱 돌려서 양쪽에서 딱 당기면 이제 간단하게 끝나죠.
네,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하기도 하는군요.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관리소를 지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처벌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일성이 그 죽기 전에 쓴 해고록이 있어요.
네네.
해고록에 보면 나의 역사는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일성 일생에서 자기를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게 노이로지적인 감정이 굉장히 나쁜 것이었고 그래서 이 수용소를 만든 것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거나 북한 체제의 독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신을 막봐야 된다 해갖고 이게 만들었던 것도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 않거나 정권의 위배가 된다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숙청을 하면 그 숙청된 가족들을 갖다 어디에다가 처리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소를 만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총 4곳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안명철 씨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감시와 처벌 방식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당국에 의한 조직적 반인도 범죄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전 경비원으로 일했던 탈북인 안명철 씨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 범죄에 관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정치범 수용소야말로 북한 당국이 저지른 인도의 반한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 단련대, 교화소 등 법의 테두리 내인 합법적인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요. 관리소라고도 불리우는 그 정치범 수용소는 기본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초법적인 조치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심각성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불인정하고 여러 증언들과 위성 사진 등의 구체적 증거가 최근 공개되고 있음에도 끝까지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범 수용소는 자유권의 어떤 권리침해, 사회권의 어떠어떠한 권리침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인권침해의 종합백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사법 절차를 생략한 자의적 수용, 가족을 같이 수용하는 연좌제 처벌, 즉결 처형 및 잦은 고문 및 구타, 성폭행, 강제 노동, 아사 및 질병에 의한 사망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이 거의 모든 자유권 및 사회권 영역에서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추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반인도 범죄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북한 당국에 의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조정현 교수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